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일생 33년을 구분한다고 하면은 사생애와 공생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생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고 30년 동안 구원 사역을 준비하신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공생애는 그 이후부터 유대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백성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메시아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까지의 이 3년의 기간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 공생애 시작은 구체적으로 어느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것에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예수님은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포되어지는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도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그 시간에 성령 강림과 또 하늘에서 이런 특별한 음성이 들리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이 의미를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사역 중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마태복음 4장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아는 대로 3장에 예수님 세례받으셨고 4장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시험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께 이끌려서 광야로 와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귀로부터 세 가지의 시험을 받으신 건데 돌이 떡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사탄이 시험을 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이 사역이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그런데 만일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메시아 자격을 시험하는 그것으로 본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은 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시작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사탄의 시험에 승리한 것이 예수님의 첫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는 대로 시험 후에 복음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사역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메시아 자격 시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한 것이 예수님의 그 메시아 되신지 안 되신지 그 자격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지금 시험한 겁니다. 마귀의 시험은 어떤 자격시험이 아닙니다. 파멸시키려고 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무서운 공격이고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권위 있는 영어 성경에서는 이 마귀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번역하지 아니하고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와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고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람들이 다 파멸에 빠지게 됐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하면은 죄와 사탄을 물리치고 저들의 세력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겨서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받고 그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친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그 가장 기본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으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시고 물리치는 이 구원 사역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라고 하면은, 물론 그 시험에서 이긴 그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첫 시험이 그거면 마지막 시험은, 마지막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십자가 부활 성천하신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 외에 공생에까지 생각한다고 하면은 공생의 마지막 사건은 고난 중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 전체를 공생애라고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 이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와 악을 파멸시키시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은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얼마나 많은 공격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은 자기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탄이 예수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얼마나 많은 시험을 했습니까? 그래서 만약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하는 것이 되고 구원의 사역도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계실 때에 여기 누가복음 23장에 보시게 되면 세 번이나 이런 공격을 예수님에게 해댔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사탄이 관리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시험합니다. 이런 말씀이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기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예수님 광야에서 당하신 첫 번째 시험과 굉장히 비슷하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뛰어내리라. 막 이러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이면은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은 자신도 구원해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이런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그 뒤에 말씀 보시게 되더라도 사탄은 36절 37절에서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또 시험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여기 24장 39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를 통해서도 시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이런 공격을 수없이 예수님 받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사역도 역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에는 자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두 번 다 이기죠. 공생에 들어가자마자 마귀에게 시험 받고 마귀를 물리치는 이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공생에 끝나는 그 시간에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만은 마귀를 다 물리치는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처음에 글을 읽게 될 때에 어떤 글에서 처음 나오는 내용과 끝에 나오는 내용이 다 똑같다고 하면은 그것은 이 처음과 끝 사이에 있는 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그 사이에 있는 모든 내용이 바로 처음과 끝에 나오는 내용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이긴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공격을 받아서 마귀와 싸워서 예수님이 결국 이긴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셨습니다. 자,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기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죠? 얼마 동안 떠나리라. 잠깐 떠났다가 다시 온다는 거예요. 금방 다시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얼마 뒤부터 사탄의 수많은 공격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 진리도 모르고 그저 종교 권력 하나만 가지고서 봉직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끊임없이 신앙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예수님은 저들의 거르친 이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기까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수차례 예언하게 되니까 앞장서서 그 고난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예수님 고난을 반대하는 그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자,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면은 예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마저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는 사탄이 그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을 내려오라고 여러 방향으로 시험하고 하는 그 시간에도 걷다 이기고 결국 구원의 완성이 되는 대속의 죽음을 예수님 당하셨던 겁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심하고 괴로우셨던지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외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을 우리 예수님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결국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런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성하게 되셨을까요? 자, 예수님 공생의 첫 사역에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죠?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항상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우리도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만 잘 알면은 항상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는 특별히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마저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셨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같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본체는 아닙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상대도 안 되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본체가 되는 예수님께서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그 시간 동안에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 없이는 우리는 사탄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성도가 믿는 사람이 기도 없이는 하찮은 악령조차도 물리치지 못하는 이러한 예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혀 고생하는 아이를 둔 어느 아버지가 고생하는 이 아이와 함께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를 낫게 해주기 위해서 그러죠. 그 귀신 들린 걸 알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스승이 되는 예수님께 이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불쌍한 자식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지요.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아버지가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축사해 주시고 그 즉시 귀신은 아이로부터 떠나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좀 조용해지고 난 그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쭤보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 조금 전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아, 왜 우리는 그걸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뭐죠?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십니다. 우리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기도 없이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사탄을 이겨내신 것을 가장 잘 보여주시는 사건이 우리가 아는 대로 겟세마네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지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말찬을 행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어요. 여러분,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성찬식을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분명히 죽기로 결단하셨다는 겁니다.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을 예수님 제정해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 이렇게 결단하셨는데도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왜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제 닥치게 될 그 시험이, 사탄의 시험이 아주 극도로 힘든 시험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을 이겨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이기기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간절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을 물리치고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긴 모범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드렸더니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여기 기도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꼭 맞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절대로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성공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게 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큰 상급받는 성도가 된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사탄의 뜻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사탄은 이기고 우리는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정말 많이 정말 굉장히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 기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주기도, 이 세 번째 간구가 아니겠어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사실 주기도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 세 번째 기도만 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간구도 똑같은 주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첫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두 번째 기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이루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실은 이 주기도에 나오는 모든 기도, 이 전부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왜 주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당연히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러신 것이겠습니다만은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뒤편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를 그렇게 드려야만 사탄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니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나는 겁니다. 자, 이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자기 고난을 이미 여러 번 예언을 하시고 그러셔도 심지어 조금 전에 성찬식까지 다 제정하셨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정말 이 고난을 피하고 싶으셔서 지금 이 고난만, 이 고난을 좀 피할 수만 게 해줄 수 있다면은 하나님 좀 이걸 좀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그 힘들고 고달픈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은 온 힘을 다해서 드린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조금 전에 살펴본 대로 이 기도가 너무나 힘든 기도이기 때문이고 지금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든 기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세상에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정말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그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요 단순히 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뭐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부활이 와야만 되는 겁니다. 온 세상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세상에 유례가 없었던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거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통곡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여러분 나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지금 기도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곡과 눈물의 간구로 소원을 올린 것이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소개하자고 하는 점은 이것은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지도록 힘써서 기도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간구일 뿐만이 아니라 죽은 후에 반드시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해서 세상의 부활과 영생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습니다. 너무 크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했고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거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혼과 영과 몸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잠깐 앉아서 툭 한마디 던지는 그런 정도의 그 기도로 여러분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지요. 그러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기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지만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여러분도 그런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정말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내가 기도할 때에 잘 응답되었다고 하는 것 여러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공적을 봐서 그런 것일까요? 내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의 공적을 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진심에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성의를 다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하나님, 제가 참 너무 힘든데 기도하는 것까지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응답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 성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써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애써 기도해야 합니다. 간단히 한마디 한마디 거서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뭐 우리 형편이 좀 그럴 때는 우리가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총알 기도다, 무슨 또 화살 기도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저 한마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간절함이 없이 성의 없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형식이나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진심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다하고 힘 다하고 정성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겟세마니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이 기도는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드린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으면 천사까지 와서 힘을 더해 주었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기도를 드리려고 하면 정말 힘이 들어요. 맥이 다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앉으셔서 직접 중보의 기도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천사의 도움을 받는 그 정도 그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마음 모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치고 참된 성도의 귀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심지어 사탄에게 막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그러셨지만은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쓰러져서 잤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습니다. 다 넘어졌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가고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베드로마저도 한다는 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버리셨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운명이 그것으로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져도 좋은 건 아니죠. 넘어진 제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사탄을 이기는 이런 성도가 되려고 하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평안을 이루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어떤 욕심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해야 할 겁니다. 이 기도가 너무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온 힘을 쏟아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오늘 보았듯이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자체가 항상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았지만은 그 모든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세상을 구원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평안,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오로지 나와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 수없이 사탄에게 패하고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귀하게 여겨주셔서 친히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평생 사탄의 공격을 받으셨지만은 이기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나만이 아니라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성소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주관하심 속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모든 악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살이의 갈등과 고민과 여러 가지의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힘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는 그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우리의 온 삶을 바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사탄의 세력도 물리치고 세상의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보람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귀한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